함께 오늘 히브리서 강의 사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히브리서 2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먼저 요약을 제가 해드리고 1절부터 이제 18절까지 있는데 2장 전체를 잠깐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1절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되는 데까지 히브리서 2장을 여러분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장에서 이 대언자들과 그 다음에 이제 천사들과 비교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열심히 이제 선포한 이후에 이제 요점을 이제 얘기해서 2장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의 말씀에 이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구약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천사들의 중재에 의해 주어진 율법이 있었는데, 특별히 그 율법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또 유대인들 가운데는 율법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심으로써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목적들을 이루셨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2장에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에서 4절에는 아들이 이렇게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아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구약시대에 율법으로 주어진 천사들의 중재에 의해서 주어진 그 말씀을 듣지 않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생기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1절부터 4절 이제 그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9절에는 앞으로 다가오는 그런 세상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다가오는 그 세상을 천사들의 지배하에 두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아들의 지배하에 두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성취다. 이 내용을 2장 9절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마지막으로 2장 10절에서부터 이제 1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어야만 되신 이유가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육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그 성육신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께서 직접 구속자가 되시고 구속자가 되시려면 죽으셔야 되거든요. 죽어서 피를 흘리시고 구속자가 되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동일시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겼다. 그래서 고난이라든지 시험이라든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완전한 인간으로 사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과 시험과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님이 당하셨다. 이렇게 되면서 예수님이 백성이 모델이 되셨다. 이런 내용으로 2장을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먼저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것들에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리니 이것은 언제더라도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천사를 통해 하신 말씀이 확고하였고 모든 범법과 불순종이 정당한 보응의 대가를 받았거늘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이요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뜻에 따라 표적들과 이적들과 다양한 기적들과 성령님의 선물들로 그들에 대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제 나오면서 1절에서 4절은 하나님의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2장 1절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므로는 앞에 무언가 제시된 사실에 근거해서 그런 얘기거든요. 앞에 1장에서 무엇을 지금 제시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시대에 아무리 유명한 대언자가 있다고 해도 그 모든 대언자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시고 또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천사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있는데 그 천사들과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대원자들과 천사들과 상대나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이런 얘기예요. 그러므로라고 한 얘기는 그러니까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것들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우리가 무엇을 들었냐? 주님에게서 직접 들은 말씀이 있고 혹은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에게서 간접적으로 들은 그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빠져나가지 못한다 얘기를 하니까 요새 이제 우리 킷바이블에도 글이 올라오고 하죠. 요새 가장 뭐라 그럴까, 우리 한국 내에 기독교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구원 취소. 그러니까 구원 취소 교리가 예전엔 그렇게 많이 듣지 못했는데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구원 받았다가 죄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렸다가 또 다시 고백하면 구원 받았다가 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니 구원 취소 교리. 또 이것과 함께 또 뭐가 있느냐 하면 특별히 이제 장로교회 이런 데서는 끝까지 충성을 해야, 그래서 환란을 7년을 다 통과해야 그래야 휴거를 받는다. 그래서 환란 통과 교리 같은 내용이거든요. 결국은 인간의 무엇인가를 더해서 행위로다가 무언가를 더해야만 그래야 구원이 유지가 될 수가 있고 휴거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이론들이 요새 아주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웬만한 이런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그런 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것들에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이것은 언제라도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거를 그것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을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3절로 이제 넘어가서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겠느냐.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냐. 이 구원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지옥의 정죄를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 거기에 어떤 행위를 더해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피해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지금 해석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는 건 구원이 아니고 우리가 들은 말씀들이 빠져나간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보세요, 1절에.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것들에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리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것들이 뭐예요? 구원이 아니고 우리가 들은 말씀들, 그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말씀은 빠져나갈 수 있지만 구원은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왜 빠져나가지 못하느냐. 3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연결해서 3절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 성도로서 마땅한 섬김과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그 일을 지금 뜻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거부하면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소홀히 여기면이라고 적혀 있어요. 소홀히 여기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과 이 말씀을 받은 성도가 우리죠. 맞습니까? 너희가 아니라 우리라고 얘기했잖아요. 맞습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 지금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히브리서를 받은 그 수신인 자 대상이 되는 그 성도들이 이렇게 큰 구원을 거부하면이 아니라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소홀히 여긴다. 여러분, 뭘 소홀히 여긴다는 건 이미 가지고 있는 걸 소홀히 여기는 거지 가지고 있지 않은 걸 어떻게 소홀히 여길 수가 있겠어요? 맞습니까?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히브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거저 주시는 이 큰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많은 경우에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떻게 지옥 정죄를 피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설교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꼭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문맥적으로 일단 가서 보면 1차적인 문맥은 여기 믿지 않는 사람들 보고 너희 구원 받아라는 그런 문맥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문맥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 구원 받은 사람이, 그렇죠?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이미 구원 받은 히브리 성도들이 이 큰 구원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겠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 있는 말씀은 1차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근데 그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자기들이 받은 그 큰 구원이 어떤 건지 알지를 못하고 구원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소홀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문맥이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자, 이 말씀과 더불어 그러면 아 구원 받으면 끝이 아니구나. 맞아요. 구원 받으면 이제 하나님께로 나가는 여정이 시작이 된 건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성경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 신분적으로는 일단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따르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래요? 하나님이 보시는 신분의 측면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아 있습니다. 그건 신분에 대한 얘기고 저와 여러분 지금 땅에서 살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땅에서 지금 사는 동안에 이 상태에 대해서는 성경이 완전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에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이 안에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요 우리도 또 누구예요? 사도 바울을 비롯한 히브리 교회 성도들 얘기하는 거거든. 히브리 성도들 얘기하는 거. 우리가 사도 바울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 이제는 어디로 나아가야 된다고요? 완전함으로 나아가야 된다. 완전함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거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완전함으로 나아가서 죽은 행위들로부터의 회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침례들에 관한 교리, 안수,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자. 왜 자꾸 옛날 거 똑같은 거, 그 기초가 되는 거 거기로 자꾸 돌아가냐 이거예요. 예. 그렇게 자꾸 돌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거다. 바로 이게 히브리서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성도들이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 받은 이후에 완전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자신들의 그 상태가 있는데 그거를 망각을 하고 완전함으로 나아가지 않으니까 너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그러면 피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피할 수 있는 게, 피할 수 없는 게 뭐냐? 그 내용을 이제 제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구약 성경에서 속박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구출되는 그런 사건을 보여주는 게 우리가 보통 출애굽 사건이라고 얘기해요. 이집트에서 속박에 갇혀서 한 400여 년 동안 살던 사람들이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가는 유월절 그 행사를 통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떠나서, 그렇죠?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이집트를 떠났어요. 그럼 구원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맞습니까? 근데 이집트로 떠났는데, 이집트 떠난 게 끝이 아니잖아요. 이집트 떠난 게 끝이 아니라, 원래는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심지어 모세를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나안이 그 완전함인데 거기까지 들어가지 못했죠. 거의 다 광야에서 죽었죠. 맞습니까? 예, 지금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이르는 거, 그게 완전함이 이르는 건데 겨우 구원받은 상태로 죽을 때까지 이 구원받은 상태 거기서만 머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서 완전함에 이르지 못하게 될 때는 그때 너희에게 문제가 생긴다. 그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가지고 오신 그 노트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삶에서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지금 우리가 킹제임스성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개역성경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구원을 또 이루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구나 생각하고는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목사님이 하라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 형제님이 간증해 준 것처럼 그냥 교회에서 하라는 거 이걸 그냥 끝까지 그냥 이거 해서 해야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해야 되겠구나 해서 그런 덫에 빠지는 그런 성도도 굉장히 많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Walk out your own salvation 이렇게 영어로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이 일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내어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가서 잠깐 저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가서 보니까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을 때 우리의 행위가 요만큼이라도 가미가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100% 어떻게 받아야 돼요? 구원을? 은혜로 받아야 돼요. 거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받는 거예요, 구원은. 내 행위가 거기에 요만큼이라도 들어갔다 하면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다음에는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구원을 받을 때에는 선한 행위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지만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반드시 선한 행위가 우리 가운데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내용,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두려운 마음과 떨리는 심정을 가지고 이 우리의 받은 이 구원을 밖으로 행위를 통해서 일을 통해서 드러내야 된다. 이걸 하지 못하면 그게 뭐냐? 우리의 받은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이 소홀히 여기면,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이와 같은 악한 일이 이제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나오는 그 악한 일이 뭐냐? 우리가 구원 받은 이후에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선한 행위가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이 선한 행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부활하든지 휴거를 받아서 반드시 어디에 서야 되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서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거를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구원 받으면 끝이구나. 끝이 아니에요. 구원 받은 이후에 구원 받아서 신분적으로는 맞습니다. 구원 받은 이후에 맨 마지막에 가서 그리스도께서 심판자가 되시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1대1로 다 예수님하고 만나서 회개보고를 해야 될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 그러니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그날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고 우리의 큰 보상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거기 또 기록해놨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여기도 우리예요. 우리.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남편이든 아내든 아이든 노인이든 할 거 없이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1대1로 서서 회개보고를 해야 될 날이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뭐에 대해서 회개보고를 하냐?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 놓은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회개보고를 해야 될 그런 일이 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선한 판정을 받은 자들은 보상을 받게 되고 선한 판정을 받지 못한 자들은 보상에 손실을 당하는 그런 악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근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여기 나온 어떤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그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행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예요? 예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그 행위를 밝히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는 그것이 그 일이 그 행위가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각 사람의 행위가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14절 어떤 사람이 그 기초에 세운 일이 행위가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맞습니까? 예,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서 다 없어져 버리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그러니까 구원은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쓸 때 보상이 있는 사람이 있고 보상이 없는 사람이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찌 피하리오의 그 피하리오의 대상이 지옥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구원받은 자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찌 피하리라고 얘기할 때 아 지옥을 피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뭘 피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은 보상의 손실을 우리가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큰 구원을 멸시하고 소홀히 여기면서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그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와 같은 선한 행위가 나오지 않게 되면 그러면 맨 마지막에 가서 회개복을 할 때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보상의 손실을 당한다. 그 일을 피할 수가 없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건 지옥을 피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보상의 손실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하고 3장에 나와 있는 3절에 나와 있는 2장에 1절 3절에서 나와 있는 그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 그렇죠?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구원에 합당한 그런 행위를 내보여야 되는데 그리스도에 합당한 그런 행위를 내보이며 살아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될 때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가서 심판을 받을 때 보상의 손실을 반드시 당한다는 겁니다. 보상의 손실을 당하니까 뭐예요? 보상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부흥 강사 표현대로 개털모자만 쓰고 그리고 이제 구원 받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 다 상급이 있는데 이러한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히브리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제 구원 받은 데 머무르지 말고 완전함으로 나아가야 된다. 지금 이야기하는 게 사도 바울의 초점이다.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의 임무가 뭐냐? 에베소서 4장 14절 13절부터 가서 보면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될 일이 그 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에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처음에 태어나면 아기란 말이에요. 젖을 먹고 점점 자라서 나중에 이렇게 어른이 되는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 구원받은 이후에 자라서 완전한 사람이 될 때까지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키에 이르기까지. 그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14절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구원받은 이후에 그냥 그대로 남아있으면 아이거든요.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상태에서 더 이상 자라지 않으면 이 사람이 이런 교리 갖고 저 사람이 저런 교리 갖고 와서 사람들이 와서 자꾸 밀어붙이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러기도 하고 환난을 통과해야 구원받는다 그러기도 하고 목사 말을 순종하고 끝까지 해야만 구원받는다 그러고 이런 각종 교리의 바람이 와서 이 사람을 되면은 꼼짝 못하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벗어나야 된다 이제는. 그래서 이제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신이 곧 그리스도신이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사랑 침례교회에 와서 같이 이제 교회를 하고 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같이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성장을 하고, 그렇죠? 우리 성도들도 성장해서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여기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성장을 해보자.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같이 성장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다른 지역교회를 세워서 거기를 도와줄 수도 있고, 쪽에 목사들 도와줄 수도 있고, 그렇죠?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이 한국의 여러 곳에 편만하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못된 그런 교리의 바람이 어디서 불어도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에 딱 서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어떤 교리가 우리에게 불어 닥쳐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 완전함에 이르는 그 일을 무시하고 소홀히 여기면 구원은 나중에 받는데 어떻다 그래요? 불에 의해 받는 것 같다. 시커멓게 거슬린 것처럼 약간 구원은 겨우 받는데, 그렇죠? 불에 의해 구원 받는 것처럼 부끄러운 그런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패배의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완전함에 이르는 그러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이제 12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나가면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격려하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자. 이 완전함에 이르려면 인내를 가지고 우리 앞에 지금 저기까지 달려가야 될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달려나가자는 거예요. 달려나가자.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자.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저기 하나님의 왕좌라고 하는 이 목표가 저기 있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예수님이 수치를 멸시하시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거기 가셔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런 이름을 받으신 것처럼 여기 히브리 성도들아, 너희도 지금 얼마나 어렵냐. 지금 이 로마 황제가 지금 핍박을 하고 옆에 있는 히브리 이 구약 시대 유대 성도들이 핍박을 하고 곳곳에서 핍박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어려우냐. 그렇게 어렵다 해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인내로 이 경주를 해서 저기 목표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우리가 돼야 되겠다.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히브리서를 요약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이제 2절로 이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확고하였고 모든 범법과 불순종이 정당한 보응의 대가를 받았다. 심지어 구약 시대에 우리 조상들이 받았던 구약의 율법의 말씀, 그 율법의 말씀을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몇 차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 이것 자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이것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불순종 때문에 심지어 이집트에서 나왔던 스무 살이 넘었던 모든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남자는 다 광야에서 죽었거든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왜 그래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런데 율법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왔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그 말씀들을 지키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구원을 잃는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집트 탈출해서 가나안에서 많은 사람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죽었어도 구원은 받은 거거든요. 구원을 잃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한 보응의 대가를 받았다. 신명기 33장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3장 35절, 32장 35절 거기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수 갚는 일과 보복하는 일은 내게 속하였으니 그들의 발이 정한 때에 미끄러지리라. 그들의 재앙의 날이 가까우므로 그들에게 닥칠 일들이 속히 일어나리라 해서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일, 보복하는 일은 내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런 사례가 고린도전서에 자세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가서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몇 가지만 잠깐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이제 12절이 있는데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쓰러졌느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나머지 남자들 중에서 20살이 넘은 사람은 다 쓰러졌다는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탐한 것 같이 우리도 악한 것들을 탐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욕심을 내고 탐욕을 내다가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7절 그들 중에 어떤 자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이것은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함과 같으니라. 많은 사람이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말씀을 어기고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 죽었다는 겁니다. 8절 그들 중에 또 어떤 자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쓰러졌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음행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율법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발람의 꾀에 넘어가서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냐. 왜 그래요? 천사들을 통해서 제정하신 그 율법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쭉 그런 얘기를 이제 다 이야기한 다음에 11절에 또한 그들 중에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구약시대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시대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맨 마지막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훈계하기 위해서 이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 이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은혜 안에 살고 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해서 죄를 너무 쉽게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에서 떨쳐버리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에까지 이르러야지 한번 구원 받았으니까 죄가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무슨 죄를 져도 이건 내가 짓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는 죄가 짓는다 그러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을 근심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성도로서 마땅한 행위가 아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죄는 불신자의 죄보다 더 나쁠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누가복음 12장 48절 가서 보면 하나님이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많은 것을 요구한다.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었으면 은혜 많이 준 자에게서는 더 많은 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은혜를 주신 이 대상으로부터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교육을 더 많이 받아요. 어떤 사람은 좋은 신앙 가정에서 자랄 수 있어요. 누구보다 더 나은 상황이 있으면 그 사람이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런 킹제임스 성경을 어떤 사람은 20년 전에 알았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안 지 일주일뿐이 안 됐어요. 20년 전에 안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많이 안 걸로 끝을 내면 안 되고 미리 많이 알고 오랫동안 많이 알았으면 오랫동안 많이 안 것을 가지고 그거를 전달을 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그만큼 더 많이 할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절 말씀 가서 보니까 여기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영어로 가서 보면 큰 구원이 great salvation 이렇게 돼 있어요. great. 이제 원래대로 번역을 하면 위대한 구원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위대한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왜 이게 위대한 구원이고 큰 구원이냐. 이 구원의 창시자가 위대하시단 말이에요.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구원을 가져다 주신 분이 사람이나 천사나 대언자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다. 이 온 우주 공간의 모든 별들과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 유지하시는 분, 얼마나 위대하시냐. 그 위대하신 분이 창시해내신 게 바로 이 구원이기 때문에 이 구원이 위대한 구원이다. 또 이게 왜 큰 구원이냐?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죄의 짐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이 죄가. 이 큰 죄들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구원이니까 이 구원은 큰 구원이다. 위대한 구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왜 이게 큰 구원이냐? 지옥이라고 하는 데가 보통 위험한 게 아니고 엄청나게 위대하게 큰 위험이라는 거예요. 지옥의 위험이 엄청나게 큰 위험이에요. 이 큰 위험에서 구출해 주는 게 예수님의 구원이기 때문에 이 구원이 큰 구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구원을 창시하신 분이 위대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죄가 엄청나게 커요. 우리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하게 될 지옥 형벌이 엄청나게 큰 형벌이라는 거예요. 이거에서 구출시켜주는 게 예수님의 구원이기 때문에 이게 큰 구원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와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 십자가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모든 걸 계획했기 때문에 그 만드신 분, 그 하나님 자신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구원이 위대한 구원이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이요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이다. 자, 주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유 그럼 구약시대에는 구원이 없었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네, 구약시대에도 구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는 예표와 그림자가 돼갖고 희미했어요. 그게 희미했어요. 예, 그래서 신약 시대가 되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면서 구약 시대 그 희미하게 있던 것들이 극명하게 아주 환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침례자 요한이 이 사역을 위해서 준비가 돼 있고 예수님 와서 선포하셨고 예수님이 선포한 그런 말씀들을 그분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확증을 해 주었다. 성경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보시면 그 내용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이제 17절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받았음에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니.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도 은혜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그 충만하심이 오니까 구약시대의 은혜를 대체하는 그런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을 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다. 구약시대에도 구원이 있었어요. 구약시대에도 은혜가 있었어요. 구약시대에도 용서가 있었어요. 죄들의 사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대체할 만한 엄청나게 큰 그런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죄들의 용서가 분명하게 환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드디어 모든 사람에게 확실하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사도들이거든요. 이 사도들이 이런 말씀들을 확증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가서 보시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그래서 사도들 가운데 특별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특별히 그를 만나서 그에게 직접 계시를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1장 16에서 19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가서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쫓아다니면서 들은 그러한 사도들도 있고 사도 바울처럼 직접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늘에서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주신 그와 같은 사도도 있다. 자, 4절에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뜻에 따라 표적들과 이적들과 기적들과 성령님의 선물들로 그들에 대하여 예수님의 그 말씀을 확증해주는 그와 같은 제자들과 사도들에 대하여 증언하셨느니라. 그럼 하나님의 증언이 뭐와 함께 나타났느냐 하면 표적과 이적과 기적과 성령님의 선물들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들 저와 여러분이 잘 구분해서 이제 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히브리서가 기록이 될 때, 기록이 될 때 아직도 성전이 남아 있었어요. 유대교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AD 60년경에 기록이 된 거예요. 성경 말씀은 언제 완성이 됩니까? AD 90년경에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아직도 30년이나 더 있어야 성경 말씀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이 아직 완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사람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겁니다 하고 그때는 직통 계시가 있었어요. 대언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통으로 받아갖고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가 있는 시대예요. 자, 이 사람이 말씀을 전한 게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하겠어요, 여러분? 지금은 뭘 통해서 구분할 수 있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무슨 말씀을 전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올바른 말씀인가 그런 말씀인가를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구분할 수 있는데, 지금 이 히브리서가 기록이 될 때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전하는 그 말이 진짜 내가 그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준 말이다, 이거를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기적과 표적과 여러 가지 성령님의 선물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2장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다른 나라 말을 해보지 못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다른 나라 말을 하는 방언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은사가 이제 주어지고,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3절에서 6절,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고린도서 12장 12절 이런 데 가서 보면은 그러면 이와 같은 것들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들을 주셨다는 그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가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가서 보니까 그들이 나아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함에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따르는 표적들과 말씀을 확증해 주시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말씀이 끝까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따르는 표적들을 가지고 이 말이 진짜라고 하나님이 확증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선물이 대략적으로 총 18개가 나옵니다. 18개. 그 18개 가운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속적으로 주어지는 청지기 선물이 있고, 이 성경이 기록이 되면서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사라지게 된 표적 선물이 있습니다. 표적 선물. 그래서 표적 선물은 사라지는 선물이에요. 어떤 것이 있냐? 사도. 지금은 사도가 없습니다. 대언하는 것.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는 거 지금은 없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거 없어요. 지금은 병 고치는 거, 누가 가서 손을 대기만 하면 병이 낫는 거 지금은 없습니다. 방언하는 거 지금은 없습니다. 필요가 없어요. 방언 통역하는 거 지금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 말로 해도 지금 다 하지를 못하는데 다른 나라 말로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때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다른 나라 말을 못하니까 다른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방언이 필요한 거지. 아, 지금 다 우리나라 말로 하지 않아요. 맞습니까?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 지금도 필요한 게 지혜의 은사, 영 분별의 은사, 그렇죠? 주는 것, 누구를 위해서 주는 것, 권면하는 것, 섬기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그 다음에 교회를 다스리는 것,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 복음 선포자, 목사 겸 교사,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도 내려오는 그와 같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완성되기 전인 AD 50년, 60년경에 어떤 사람이 내가 대언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내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와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기적을 보여야 됐다는 거예요. 기적을.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사역을 할 때 많은 기적을 보이셨어요. 왜 그래요? 메시아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보고 기적을 행하라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이 사람이 너희가 고대하던 메시아다, 너희가 확신을 가져도 된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표적들을 보여주신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 심지어 죽은 자들을 살리는 그런 일이 생겨났어요. 왜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도들의 많은 사역을 통해서도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왜 그래요? 그들이 전하는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를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과 그 다음에 사도들의 권위를 증명하기 위해 이런 기적 선물들이 필요했지만, 성경이 이제 완성된 이후에는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진리와 오류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적의 선물들은 다 사라지게 됐다. 예, 그래서 이런 기적 표적들을 지금부터 구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불신앙의 행위다. 그럼 병은 어떻게 고칩니까? 어떻게 고쳐요?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와 여러분이 누구나 다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애가 아파요, 아내가 아파요, 제가 아파요, 남편이 아파요.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요한일서에 제가 가서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5장 14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다. 병을 이렇게 고치는 거예요. 그것과 더불어 하나님이 의술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병이 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동시에 의술의 도움도 받고 약의 도움도 받고 이 모든 것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확신이 뭐냐?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 되는 거지 자꾸 귀에다 들려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불신행위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